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화요일 SBS 낮종합 뉴스입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주화 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멈추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질까 우려됩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넉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유공자법을 국회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게 요구하는 안건이 야당의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야당의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화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여당에선 불법 파업이나 반국가단체 참여자도 유공자가 될 수 있는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라며 통과를 반대해왔습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직회부 요구를 추진했고 오늘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직회부 요구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짜 유공자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위원회가 유공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운동권 셀프특혜법이란 여당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가맹본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권을 갖게 한 가맹사업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이 직회부되는 대로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서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멈추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후 예정된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한다는 계획이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모레가 지난 뒤에도 실제로 병원을 떠날지 사직서 수리시까지 남을지는 교수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병원에 남아 진료를 하는 교수라도 외래 진료와 수술을 모두 취소하는 이른바 셧다운을 하겠다고 의견을 모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총회에서 의결되면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진료 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확정한 뒤 병원별로 일정을 논의 중인데 충남대 병원은 이미 매주 금요일 휴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레 이후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은 당장 모레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사직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알려진 모레부터 자동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되고 남은 교수들마저 휴진을 반복하면 의료 공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을 각 대학이 자율 조정하도록 하는 등 유화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또 다른 조건으로 내걸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면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은 줄곧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을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어왔습니다. 임 당선인은 오늘 언론에 박 차관 경질은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조건이라며 박 차관은 대화하자면서 끊임없이 의사들을 자극했고 그를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의사의 정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초대형 방사포 사격을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로 반격하겠다는 건데 우리 군은 과장이 많다며 일축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참관하에 훈련이 진행됐다면서 초대형 방사포 부대들을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어쇄 체계 안에서 운용하는 첫 훈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번 훈련으로 국가 최대 핵위기사태 경보인 화산경보체계 발령 시 부대들이 핵반격태세를 이행하는 절차와 공정을 숙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핵 무력 지위와 관리 통제 체계의 믿음성을 재검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핵 방어쇠 체계의 전제가 되는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핵 무장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352km 거리의 섬 목표를 명중했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도 실제 명중률은 낮았고 과장된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은 북한의 어제 사격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군의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대체적 조치, 초대형 방사포 수출을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이 있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내부적인 테스트가 종료되면 실행되겠지만 아직 그런 준비가 다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군은 덧붙였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북한이 어제 오후 초대형 방사포 사격을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202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 개선 기미가 없다며 국경 봉쇄 완화 후에 공개 처형이 다시 증가했다고 지적했고 한국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과 정치권의 부패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2023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은 인권 개선의 기미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체포와 고문, 즉결 처형 같은 비인도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며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경 봉쇄 완화에 따른 변화로는 공개 처형 증가와 탈북자 강제 북송 재개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체제 비판은 정치 범죄로 간주되며 김 씨 일가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아도 정치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이 주요 이슈로 재차 거론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실형이 확정된 지만원 씨 사건, 지난해 8월 정진석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1심 유죄 판결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방송사 4곳에 과징금을 내리자 한국기자협회가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는 조직적 시도라고 비판한 것도 게재했습니다. 정부 부패편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2월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사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 등을 거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 방위산업 기술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라자르스루, 안다니엘, 김숙희 등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업체 등 10여 곳의 기술 자료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은 직접 방산업체에 침투하거나 협력업체를 통해서 악성 코드로 심는 방식으로 기술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내 생산자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나타낸 생산자 물가지수가 넉 달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배추와 김이 많이 올랐습니다. 손송 기자입니다.
지난달 농림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이 모두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가 넉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월 122.21보다 0.2% 높은 122.46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넉 달째의 상승입니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이 1.3% 상승했고 공산품도 0.3% 상승했습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배추가 36.0%, 김이 19.8%, 양파가 18.9%, 돼지고기가 11.9% 올랐습니다. 유성욱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김 가격 상승에 대해 수출 물량이 많이 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사과의 경우 전월 대비 2.8% 올랐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135.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국세청이 인터넷 성인 방송을 운영하는 회사와 운영자들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시청자에게 후원금을 더 받기 위해 회사 돈으로 마치 일반인이 후원금을 낸 것처럼 속여서 경쟁을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며 탈세한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처음 들여다본 건 인터넷 성인방송 후원금입니다.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면서 이른바 VJ들에게 후원하는 돈인데 인터넷 성인방송의 주 수입원입니다. 많게는 수억 원까지 개인이 후원금을 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부 성인방송 기획사나 운영자들이 마치 일반 시청자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일반 시청자의 경쟁심을 유도해 더 많은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는 겁니다. 시청자들의 후원 금액에 따라 VJ들이 신체 노출 등 음란 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일부 이용자 가운데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VJ에게 후원금을 쓰기도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이 돈을 회사 경비를 쓴 것으로 처리해 세금을 줄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도 탈세했습니다. 가족을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하고 월급을 준 것처럼 속이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성형외과 이용비, 고급 호텔 숙박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피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혐의가 있는 6개 기획사를 비롯해 모두 12개 인터넷 성인 방송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코인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80여 명으로부터 54억 원을 편취한 피싱 조직원 3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30대 A씨 등 15명을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인천 일대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 리딩방 유료 회원 등을 대상으로 10배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워 코인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올해 들어 청약 당첨자 가운데 5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소폭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3월까지의 한국부동산원의 청약 당첨자 연령대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이 23%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 당첨자 비율은 2021년 19.65%, 2023년 20.46%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조금 더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올림픽 남자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최종 예선 조별리그 일본과 경기에서 김민우의 결승골로 1대 0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표팀은 3전 전승 조 1위로 8강에 올랐습니다. 이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연승으로 나란히 8강 진출을 조기 확정한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선발 명단에 대폭 변화를 준 가운데 황선홍호는 먼저 수비를 두텁게 쌓은 뒤 역습을 노렸습니다. 주도권을 일본에 내주고도 실점 없이 잘 버틴 대표팀은 후반 30분 결승골을 뽑았습니다. 이태석이 올린 코너킥을 교체 투입된 김민우가 머리로 받아 넣어 승부를 갈랐습니다. 독일 뒤셀도르프 소속의 김민우는 대회 첫 골을 뽑았고 2002 한일 월드컵 영웅 이을용의 아들인 이태석은 조별리그 3경기 연속 도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일본의 파산 공세를 온몸으로 막아낸 대표팀은 1대0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점유율에선 6대4, 슈팅수에선 14대6으로 크게 밀렸지만 유효 슈팅에선 오히려 3대2로 앞설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또 주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면서 실리까지 챙겼습니다. 3전 전승, 조 1위를 확정한 황선홍호는 8강전에서 홈 2점을 지닌 껄끄러운 상대 카타르를 피하게 됐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인도네시아와 격돌하게 됐습니다. 금요일 새벽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과 한국인 사령탑 지략 대결에서 승리해 4강에 진출하면 이번 대회 3위까지 주어지는 파리올림픽 본선행 직행 티켓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SBS 이정찬입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홀로 살다가 숨진 70대 노인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2년 반 동안 제주시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입금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70대 김모 씨 계좌로 최근까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매달 7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어서 자세 날씨를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답게 기온 변화가 큰 요즘인데요. 오늘도 낮 동안은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며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게다가 밤부터는 날씨의 변수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 남부 해안을 시작으로 밤이면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영동의 최고 40mm, 그 밖에는 5에서 30mm가 되겠고 대기가 특히 불안정한 충남과 전북에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쌀악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흐린 하늘에 제주에만 약하게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한편 영남과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쪽이 높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강릉이 16도 등으로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며 잠시 쌀쌀해졌다가 모레부터 다시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입니다.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29포인트 내린 2628.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067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487억 원, 외국인은 1772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84포인트 오른 847.6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35%입니다. SBS 낮종합 뉴스 진행의 박광범이었습니다.